창세기 48장을 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라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라는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의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 야곱의 삶을 돌아보고 있고요.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야곱의 삶은 그저 야곱의 삶만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 배울 점을 찾으라고 주시는 게 아니죠. 성경의 모든 관점은 우리가 참여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이 야곱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을 봐야 되고요. 또 야곱이 증거했던 예수님의 삶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떠한 삶으로 인도해 가시는가를 야곱의 삶에 참여된 삶으로 저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야곱이 인생의 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이 땅에서의 여정이 끝날 날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끝날 날이 있죠.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130대의 요셉을 만나요. 그리고 나서 17년 동안을 요셉이 있던 애굽 땅에서 살고요. 그러면 이제 147세에 병이 들어서 그 험난했던 자신의 나그네 삶을 마치고 하나님 품으로 갈 기한이 가까웠다.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이 땅의 인생이 끝나는데 끝이 아니라 어디로 갈 날이 가까웠다? 하나님 품에 안길 날이 가까웠다. 그저 갈 곳이 없는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원한 삶이 시작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저 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 있는 이 세상, 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차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죽기 바로 전에 요셉과 대화하며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9장으로 가면 야곱이 나머지 열두 아들들을 축복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가나안 땅의 기업을 나누어주는 모습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그의 열조들에게로 돌아가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이 내용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거예요. 그런데 먼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곱이 요셉과 대화하는 중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기 전에 자기 삶에 함께 하셨고 자기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에 대해 요셉에게 마지막으로 알려주고 요셉의 믿음을 굳게 하며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실은 요셉이 걸어왔던 그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라는 관점에서 다시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배워왔던, 저희가 살펴보았던 야곱의 삶이 오늘 본문에 다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다시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에 보면 야곱이 죽기 전에 언제 자신이 처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자신을 찾아오셨는지를 요셉에게 알려주세요. 그때부터 자신의 삶은 축복의 삶,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했던 장소를 루스라고 알려주죠. 루스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다. 그런데 28장 창세기 28장 19절에 가면 루스는 어디의 옛 명칭일까요?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어디죠? 어디죠? 베델 맞습니다. 베델의 옛 이름이 루스예요. 언제 어떻게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죠? 야곱 자신은 이제 하나님도 없이 사람의 지혜와 방법으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위해 세상 장자권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는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 야곱의 삶의 모든 것이었을 때, 그때에 자기가 거짓이라도 해서 장자권의 축복을 얻어내려고 했다가 그것이 들통나고 에서가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후 에서를 피해 도망길에 오르게 되죠. 그때 야곱이 자기 삶에서 추구하던, 그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던 그 헛되고 헛된 삶을 추구했던 것에서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이 루스로, 베델로 야곱을 찾아와 만나주시고 오직 은혜로 야곱에게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고요. 이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로 변화됐던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 루스는 베델, 야곱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처음 만난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너는 하나님의 집에 속해 있다고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까지 받고 이제 길을 떠나게 되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이후에 야곱의 삶이 어떠했죠?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는 삶으로 나아갔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야곱의 삶이 전혀 평탄하질 않았습니다. 이상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읽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했으면 그 다음에 오는 사건은 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는 거죠. 이 야곱이 성공하는 걸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야곱의 삶이 전혀 평탄하지 않습니다. 그가 바로왕을 만나서 고백했던 것처럼 그때 이후로 자기 인생은 오히려 험악한 나그네 삶이었다. 그런데 그 험악한 나그네 삶이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그걸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절대 이 고백을 할 수 없어요. 어떻게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 평탄치 않았던 그 고단한 나그네 인생이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고. 자신의 삶만 세상적으로 돌아보면 별로 돌아보고 싶지 않은 험악한 인생, 영어로 하면 unpleasant life. 이 unpleasant이라는 단어가 아, 돌아보기도 싫은 그런 뜻이에요. 특별히 야곱은 자기의 죄성 때문에 받은 고난이 더 많았어요. 속이고 속이는 자로. 그런데 그런 험악한 인생 속이었지만 자신만 바라보면 너무나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 험악한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오셔서 씨름해 주시고 말씀으로 단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이렇게 죽는 날에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씨름해 주시지 않고 고난이 없었다면 이런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인내하여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거죠. 보이는 이 세상으로만 살아가는 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고백이죠. 험악한 나그네 삶?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삶? 서로 어울리나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반대되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에게는 어울린다는 거죠. 아니, 꼭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은 죽기 전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것이 한 가지 삶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이 험악한 나그네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었다는 것을 한 가지로 고백하는 거예요.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때마다 주시는 축복들이 좀 있었어.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이 땅에서는 자신의 죄악과 여러 시련들로 가득 찬 삶이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끝까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할 수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그 모든 것까지 자기 죄악까지 합력하여 야곱에게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셨고 야곱의 삶을 빚어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여정을 마치고 천국 본향에 이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셉에게 유언과 같이 알려주는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마지막으로 주는 건 항상 제일 귀한 말 주고 가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주는 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뭘 알려주고 갔느냐.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그래서 요셉과 그 자녀들도 그걸 바라보고 살아가라. 어떤 고난이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은혜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에 자기 가장 사랑하는 자녀 앞에서 뭘 증거하고 가요? 나는 세상에서 너의 좋은 아버지다? 아니에요. 끝까지 믿음을 증거하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유산을 남겨주고 가길 원했어요? 믿음의 유산이에요. 가장 귀한 걸 주고 가는 겁니다. 야곱은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 둔 자기의 욕망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가장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러다 끝이에요. 야곱도 이 세상이 다인 것으로밖에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자신에게 세상 욕망과 목적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죠. 그걸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죠. 왜? 그것밖에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 그 야곱을 가장 사랑하셔서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축복은 오히려 그 야곱의 악한 욕망들과 세상이 다인 것으로 살아가는 삶과 우상 숭배의 삶이 험악한 나그네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꺾여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하늘나라의 아들들로 세워져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품고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삶. 그것을 야곱의 삶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신실하게 이루시어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편에서는 이 구원은 언제 시작됐죠? 야곱이 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때부터 관계를 맺고 모든 것을 작정하셨지만 야곱의 삶에서는 그게 언제 나타났느냐? 루스 곧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믿음으로 알기 시작했고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야곱의 다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이죠.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 하나님의 복을 알려준 후에 가장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까스로 힘을 내어서 침상에 앉은 후에 자신이 받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같은 은혜와 축복이 요셉과 요셉의 두 아들에게도 임하기를 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열두 아들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합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 자녀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약속의 말씀으로 인도하고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장 귀한 걸 주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가면 당시의 야곱의 모습을 좀 다르게 우리에게 보여줘요. 다르진 않지만 조금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야곱이 증거한 믿음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어요. 이 당시에 야곱이 죽기 전에 가졌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를 좀 더 알려주는 말씀이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때 요셉과 그 아들에게 축복했다. 오늘 본문 내용이죠. 그런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이렇게 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요약해서 히브리서 11장에 21절에 한 절로 통해 알려주실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것 말고도 또 한 가지를 알려주는 게 뭐냐 하면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했다. 왜 이걸 알려주실까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왜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을 요약하는 이 한 구절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요셉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배한 것, 그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그런데 지팡이에 의지한 것, 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려주실까?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단순히 요셉이 죽기 전에 힘이 없어서 지팡이에 의지했다, 그런 뜻이에요? 죽기 전에 그 얘기로 족하다고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었어요. 이 지팡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를 증거하는 지팡이였죠. 왜?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또 너무나 중요한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평생을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이었죠? 하나님께서 얍복강에서 야곱을 만나 씨름하시다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도뼈를 치신 사건입니다. 생각나시죠? 창세기 32장으로 돌아가 보면 야곱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베델에서 이제 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오랫동안 종노릇같이 살다가 때가 이르러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다시 라반의 집을 떠나 온 가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무르고자 들어와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는 여전히 누가 기다리고 있었느냐? 예전에 자신을 미워하여 죽이려고 했던 에서가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도 온통 야곱의 마음 머리에는 누가만 있었냐 하면 에서예요. 에서만 두려워하고 에서와의 싸움만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언약 축복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미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마하나임이라는 땅에 들어와 계셨죠? 생각나세요? 야곱이 들어올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들어와 계신 것을 봤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야곱이 깨닫지 못했죠. 왜? 자기 눈앞에 에서와의 문제로만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내 눈앞에 세상 문제가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고 보이지가 않아요. 똑같은 거죠. 우리의 죄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온통 또 자기 지혜와 세상 방법으로 에서를 대면하려고 자기 종들과 가족들 먼저 에서 만나게 하려고 떠나보내고 자기는 가장 뒤에서 에서를 맞이하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이죠. 에서가 군대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했다면 자기 종들, 가족들 먼저 다 죽게 하고 자기만 살겠다는 심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홀로 남은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해주세요. 이 자체로도 놀랍다는 거죠. 야곱을 그냥 치시지 않아요. 밤새 씨름해주세요.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한낱 피조물과 씨름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과 씨름해 주세요. 오래 참음으로. 무엇을 위한 씨름이었죠? 야곱이 바라봐야 되는 것은 에서라는 문제가 아니라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야곱이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것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위해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자기의 지혜, 자기 세상 방법, 자기 꾀로 나아가 애서만 붙들고 씨름하려는 야곱. 하나님이 그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씨름하여 주시고 결국은 씨름 끝에 야곱의 환도뼈를 치기까지 징계하세요. 이 징계는 벌이 아니에요. 자기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환도뼈가 어긋나고 무기력하게 되어 주저앉게 되는데 거기서 이 사건이 끝났나요? 아니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을 회복시키세요. 야곱이 무기력하게 되어서 다 주저앉게 되었을 때 그때서야 야곱이 자기가 붙든 하나님을 놓지 않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믿음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불러일으키세요. 그래서 이제 싸움의 대상이 에서에게서 누구로 바뀌게 하세요? 야곱에게로 바뀌게 하세요. 그것이 야곱에게 찾아온 징계를 통해 이루어져 사랑이었다는 거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소망 없는 죄인됨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다시 자기의 지혜와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붙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는 뜻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에게서 환도뼈를 맞고 무기력하게 되어서 다 주저앉을 때에 오히려 너가 이겼다 하나님이 선포해 주셨죠. 이상한 승리죠. 세상적으로 보면 야곱이 결코 이긴 것이 아니라 다 진 거예요. 항복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이 너가 이겼다. 오직 은혜로 야곱을 승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야곱이 이긴 거예요? 왜? 야곱 안에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씨름을 통해 야곱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야곱이 자신의 힘과 지혜를 버리고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자로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천국 기업을 주시는 그 복음 말씀으로 굳게 세우셨기 때문에. 그리고 야곱을 옛사람에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새 사람으로 다시 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더욱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이셨지만 야곱의 승리가 되게 하십니다. 야곱을 더욱 하나님 아들의 삶으로 자라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야곱은 다리를 절고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돼요. 야곱의 지팡이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증거였습니다. 이후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신과 씨름하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가장 먼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됨을 알려주는 증거가 이 지팡이였어요. 그래서 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요셉에게 알려주었고 그 지팡이에 의지하여 그 모든 자손들을 축복하였고 죽기 전에도 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야곱의 모든 자손들도 사람의 지혜나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약속, 즉 복음이에요.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는 겁니다. 구약에서조차. 형제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나이가 어린 자들은 인생이 짧았지만 어쨌든 젊거나 연세가 있으시거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고 있습니까? 형제 여러분은 지금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믿음으로 돌아보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으로 돌아보고 계십니까? 우리도 야곱처럼 정말 이게 보이나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각자의 지팡이에 의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주신 참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신 것이 보이시나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고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야곱으로 하여금 지팡이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도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 것, 내려주고 계신 것이 보이십니까? 우리 삶에 가장 약하고 아픈 부분이 있게 하셨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거기서 끝나게 안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에 두었던 소망을 버리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시고 복음 말씀을 더욱 붙들게 하시고 천국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예수님 닮은 아들의 삶으로 빚어가시기 위해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로는 우리와 씨름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도뼈를 치셔서 약해지게 하시고 우리도 무기력하게 주저앉게 하셨을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붙들고 굳게 서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는 날까지도 예수님만이 우리가 붙들고 가야 하는 우리 믿음의 지팡이가 되게 하신 겁니다. 아닌가요? 예수님만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여 천국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었다는 거죠. 눈에 안 보였어도. 지금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며 이것을 정말 보고 있나요? 깨닫고 있습니까?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아프고 힘들었지만 고단했지만 지쳤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내 삶에 함께했다 고백하고 감사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내 인생은 그냥 험악한 인생이었어. 고단하고 지치기만 하고 힘들어 죽겠어. 이걸로 끝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현실이 어떠하든지 우리도 죽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증거하고 알려주고 가는 거예요. 깨닫고 증거할 게 없으면 알려주고 갈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데 여기서도 하나님의 언약 축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보면 5절에서 6절에 가면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너의 소생은 너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굉장히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왜 놀라운 축복일까요? 우리가 더블 블레싱이라 그래요. 두 배의 축복을 주는 거예요. 야곱이 야, 네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들이야 이 얘기예요. 그 이후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네 아이들이. 그러나 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아들. 누구처럼 될 거라고 하세요? 르우벤과 시므온. 야곱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죠. 그들의 장자와 둘째 아들, 차자와 같이 그 위치까지 이 아들들을 올려서 나중에 이 아들들이 어디에 속하게 돼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속하게 돼요. 요셉 지파는 없어요. 그죠?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이 각 지파를 이루어요.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요셉이 야곱의 다른 아들들보다 두 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주시는 것에도 복음이 나타나 있다는 거죠. 13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려고 했을 때 요셉을 어떤 순서로 나아가게 하죠? 야곱의 오른손이 첫째 아들인 므낫세에 가게끔, 그 다음에 야곱의 왼손은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 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했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눈이 안 보여서 누가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축복했죠? 손을 어긋나게 막 축복했어요. 오른손이 둘째 아들에 가고 왼손이 첫째 아들에 가게. 원래 오른손은 첫째 아들을 축복하는 손이었다고요. 그러면 누구를 장자처럼 축복하는 거예요? 둘째 에브라임을. 장자처럼. 야곱이 몰라서 그랬나요? 오늘 본문에 보면 나도 안다. 19절 20절에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를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야곱이 행하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예요? 아우가 형보다 큰 자가 되는 거예요. 큰 자인 장자는 낮아져서 아우처럼 되고. 이 말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저 인간적으로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나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심의 기준이 사람의 육체의 기준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복음의 원리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는 육체적인 장자를 큰 자로 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은 복음 안에서는 육체적인 장자가 참 장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참 장자는 누굴까요? Firstborn. 예수님 안에서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참 장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오늘 본문뿐 아니라 구약의 구원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증거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실 천국의 현실을. 언제부터 이게 나타나죠? 처음 자녀를 아담과 이브가 낳았을 때부터. 형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였어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형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 약속의 자녀였어요. 야곱도 쌍둥이 중에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하나님이 택하셨죠. 비슷하게는 그냥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구원자로 부르는 모세도 형이 아론이었고 모세가 아우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다윗도 장자가 아니었어요. 가장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형들을 제쳐놓고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세요. 형 루벤이 아니라 요셉을 장자처럼 세우시고 나중에는 그 장자가 또 누구에게로 넘어가냐면 유다 지파를 장자처럼 부르세요. 그리고 우리가 요나서 봤죠. 예전에. 또 탕자의 비유 아시죠? 거기 보면 큰아들처럼 여겨진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동생처럼 여겨지는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부르십니다. 이 원리를, 이 복음의 원리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도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다. 은혜의 부르심. 그래서 로마서 9장에 가면 하나님이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장자처럼 택하신 사건 알려주실 때 뭐라고 하셨죠? 그들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에 택하심을 따라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로,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나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은혜의 원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 역사를 보면 또 야곱이 이렇게 오른손으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작은 자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큰 족속이 되는 것도 보게 돼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현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새 언약, 천국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원래 장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스라엘, 옛 언약의 장자인 이스라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죽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그 창녀와 세리들과 이방인들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로 부르세요. 그들이 천국에 속한 하나님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님 같은 장자들로 불러서 모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기업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거기에 누가 이제 참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참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참 장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가? 야곱의 삶에서 이걸 보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참 장자들,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셨는가? 일단 그 장자들의 삶에는 누가 함께 하시나요? 하나님 꼭 함께 하세요. 그리고 고난의 삶을 잠시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그들을 단련하시고요. 그래서 인내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누구를 닮아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참아들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역사가 함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의 삶이에요. 그뿐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로 부르심을 받는 자들의 삶을 또 한 구절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마태복음 한번 가보시겠어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 Matthew chapter 23 verse 11 through 13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13절 예, 찾으셨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에서의 큰 자, 다시 말해 천국의 장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된다고 하십니까? 오히려 작은 자가 되어 섬기는 자가 큰 자라. 왜 그럴까요? 그냥 겸손히 살면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도덕적인 가르침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이유는 가장 큰 자로서 가장 작은 자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며 섬기셨던 하늘나라의 참 장자, 누구의 삶? 예수님의 삶이 이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큰 하나님의 장자,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기 위해 오셨고 죽기까지 낮아져 자기 생명을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주신 아들이셨습니다. 이 삶으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같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들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나라의 장자들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우리가 이룬 것은 장자들의 총회라. 장자들의 교회라. 하늘나라의 장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천국 교회고요. 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의 교회로 증거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다 하늘나라의 장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예수님처럼 겸손히 낮아져 섬기는 작은 자로 살아가는 부르심. 예수님 자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천국은 서로 낮아져 작은 자가 되어 사랑으로 섬기는 장자들의 교회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현실을 이 땅의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교제를 통해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하늘나라의 가장 큰 영광을 받은 아들들이 가장 작은 자처럼 낮아져 서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천국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한 후에 마지막으로 48장 21절에 가면 야곱이 요셉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 나그네 삶이 이제 끝나고 본향으로 돌아간다. 그 본향은 어디였어요? 천국,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도 함께 하셔서 너희도 나와 같이 인도하셔서 약속하신 언약 축복의 땅에 분명히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 그러니 본향 찾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 땅에서 구약에서는 그 본향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49장에 가면 자기가 완전히 소유하지 못하고 약속으로만 받은 가나안 땅을 그 자기 아들들에게 미리 나눠줘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아니 가나안 땅은 얻지도 못했어요. 그 땅은 지금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땅을 미리 사둔 것도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받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기업의 땅을 소유하고 나눠주고 너희들의 기업이라. 그곳을 바라보며 살아가라. 그곳으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라. 성도 여러분, 여기서도 우리의 믿음을 뭘 요구하시는지 알 수 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들어갈 천국 기업을 우리의 참 현실로 소유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이미 얻었어요. 누가 얻어주셨나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다 우리 구원을 성취하셔서 천국의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은혜로 얻게 하셨습니다. 그걸 얻은 자로 그 땅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 돌아갈 자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그 믿음으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삶을 인내로서 살아가고 인내는 소망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진짜 소망.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죽음도 담대히 맞이하며 이제 새로운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러합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이렇게 하고 가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물려준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무엇을 죽을 때에도 증거하다 가는지 분명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다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녹아내려도 없어지지 않을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세상과 함께 끝나지 않는 것, 믿음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둔 믿음? 그저 이 세상에 둔 믿음? 예수님과 천국에 둔 믿음. 애굽에서 계기되어 살아온 야곱에게는 세상적으로 요셉이나 다른 아들들에게 물려줄 아무것이 없었어요. 지금 여기 와서 지금 좀 나쁘게 얘기하면 빌어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야 나는 세상 것이 없어서 참 미안하다 물려줄 것이 하나도 없네 이러고 죽었어요? 그러한 세상 것들 내게 없어도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길 원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축복, 예수님과 천국 축복,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자녀들을 예수님과 천국 바라보는 삶으로 인도하다가 갑니다. 우리는 무엇을 증거하고 무엇을 물려주고 갈 거예요? 왜 죽는 얘기하느냐? 죽는 것이 왜 중요하냐? 지금 내 삶을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물려주고 가야겠습니까? 그 전에 문 닫으라고 하시면 할 수 없지만 우리 늘 이 세상만 바라보면 나는 별로 물려줄 것이 없다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뭔가요? 그러면 물려줄 것이 없는 아버지와 엄마는 가장 초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나요? 가장 귀한 걸 주셨어요. 믿음이 가장 귀한 겁니다. 예수님과 천국이에요.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 야곱의 유언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서 죽으시기 전 제자들에게 주었던 마지막 말씀을 생각나게 해요. 예수님도 죽기 전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어떤 말씀 주시며 천국으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죽는 것으로 인해 슬퍼하지 말라 하면서 어떻게 인도하셨는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죽기까지 뭘 주고 가셨어요? 야,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천국을 바라보라. 그리고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재림의 약속. 그거 주고 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믿음을 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하시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우리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비록 우리의 믿음이 미약하지만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믿음 증거하다 가게 해주세요. 열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더욱 예수님과 하나님과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삶으로 살다가 천국 가게 해주시는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야곱의 삶, 야곱의 죽음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믿음을 통해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가장 크고 영원한 축복 또 은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다 심판 아래 있어 이 세상으로 끝이 나고 멸망으로 갈 것이지만 저희들은 그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여 주시사 모든 죄의 싹스를 치러주시고 또 온전히 의로운 삶을 살아주시어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아들들로 받아들여지게 해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속한 삶을 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가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알려주게 해주시고 물려주고 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